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국에 대한 제재 예외 인정 조치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 등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한시적인 제재 예외 조처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오늘 이 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이 이란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과 중국, 인도, 일본, 터키 등 8개국에 대해 180일 동안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제재 예외 조치는 다음 달 2일로 만료됩니다. 미국 정부가 예외 조치 만료에 따라 이들 나라에 대해 다음 달 3일부터 당장 수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재를 적용할지는 분명치 않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어제 실시된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코미디언 출신의 정치신인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95% 이상 완료된 가운데 젤렌스키 후보가 73%를 득표해 25%를 오른 페트로 포로센코 현 대통령을 크게 앞질렀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선이 확정되자 젤렌스키 후보는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겠다며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포로센코 대통령도 곧바로 패배를 시인하고 젤렌스키 후보에게 축하 전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트위터에 경험이 없는 새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영향력 궤도로 재빨리 돌아갈 수 있다면서 러시아가 이번 선거 결과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부터 29일까지 유럽과 북미 순방에 나섰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기간 프랑스와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벨기에, 미국, 캐나다 등 6개국을 차례로 방문해 정상회담을 엽니다. 아베 총리는 출국 전 기자들에게 각국 정상들과 세계 경제와 자유무역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오는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의 이번 순방이 최근 중국이 유럽 지역에서 1대1로 구상과 관련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첫 순방국인 프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 최근 대형 화재로 큰 피해를 본 로트르담 성당 재건에 대한 지원을 약속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또 26일과 27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워싱턴 VOA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스리랑카의 가톨릭 성당 등에서 발생한 연쇄 폭발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가 29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리랑카 경찰 당국은 오늘 이번 사건으로 적어도 290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영국과 인도, 덴마크, 중국 등 외국인도 수십 명가량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제 수도 콜롬보를 비롯한 스리랑카 4개 도시에 걸쳐 교회 3곳과 호텔 3곳, 게스트하우스, 공동지거 지역 등 건물 8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이번 폭탄 테러와 관련해 용의자 25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이번 사건을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고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무장반군 탈레반 측과의 비공식 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미국이 양측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어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아프간과 탈레반의 대화가 연기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모든 당사자가 상호 이해에 도달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포괄적인 아프간 내부 대화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군부 쿠데타로 오마르 아에 바시르 대통령의 30년 철권 통치가 막을 내린 가운데 시위대가 군부와의 대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바시르 퇴진 시위를 주도한 수단 직업인 협회 대변인은 어제 군사 과도위원회는 다른 모든 정치 세력의 요구를 검토한다면서 우리 요구에 응하는 것을 미루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과도위원회가 축출된 바시르 전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2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 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 이행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의 지나 해스펠 국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산 석탄을 실은 것으로 알려진 선박에 정선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황해도는 밤에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3도, 낮 최고는 13도에서 2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 무기와 관련 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 납북자 문제에 즉각적인 해결을 북한에 요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 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 이행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At the top of the list is our shared diplomatic efforts to achieve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19일 워싱턴 미 국무부 청사에서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의 2+2 회의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일본은 두 나라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며 공유하는 가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맨 위에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공동의 외교적 노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WMD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을 모두 포기하도록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며 두 나라는 모든 대북 제재를 계속 시행할 것이고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도록 계속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도 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이 모든 범위에 걸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게 폐기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며 특히 선박 간 불법 환적 단속에 관한 공조 지속 방침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는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곧바로 양측 국방장관이 함께하는 2+2 안전보장협의위원회로 패트릭 셰너인 미 국방장관 대행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도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일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확인했습니다. 고노다로 외무상은 우리는 북한의 일본 납북자 문제에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납북자 문제를 지속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With respect to the issue that President Trump raised, he not only raised it with Chairman Kim, he's raised it in every conversation.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만이 아니라 북한과 가진 모든 대화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미국은 일본의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사안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할 때마다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e was aware of this issue before it was raised. He acknowledged the issue and you should know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raise this issue.
고노 외무상은 하노이에서 김정은과 직접 대면해 납북자 문제를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에 매우 감사하다며 이 문제는 일본과 북한 간 문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회가 있다면 김정은을 만나 직접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로서 북일 정상회담 일정은 없다며 일본은 앞으로도 계속 미국과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북핵과 미사일, 납북자 문제가 해결될 때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자신을 협상에서 배제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기자들에게 북한의 이 같은 요구와 관련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며 우리는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나는 여전히 팀을 책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othing changed. We'll continue to work to negotiate.
still in charge of the team. President Trump's obviously in charge of the overall effort, but it'll be my team, Special Representative Biegun, will continue.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인 노력을 책임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은 나의 팀일 것이라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한 비핵화 약속 달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의 권정금 미국 담당 국장은 1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북한은 미북 협상에서 폼페오 국무장관이 아닌 다른 인물이 나오길 바란다며 폼페오 장관만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결과물이 날아간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비핵화 약속을 했고 자신에게도 개인적으로 몇 번 했다며 우리가 그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가 여전히 있다고 확신하며 우리의 외교팀은 계속 그런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완전한 비핵화에 앞선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와 관련해 제재 완화 없이 이런 과정이 진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중앙정보국의 지나 해스펠 국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많은 지혜를 발휘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스펠 국장은 CIA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적극 지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해스펠 국장은 18일 미국 어번대학교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 참석해 우리가 대화를 통해 북한과 관여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과정에 따르는 어려움과 장애, 도전들을 경시하려는 건 아니지만 오랜 실패 끝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지혜를 발휘해 북한 지도자에게 손을 내밀고 북한 주민에게 다른 미래가 주어질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많은 행정부가 어려움을 겪어온 문제거리였다며 비밀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한 정권이나 확산에 연루된 이들을 감시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해스펠 국장은 CIA가 북한에 대한 엄청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국가안보팀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을 다른 곳으로 이끌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 다른 미래를 건설하도록 북한과 정기적이고 긍정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구축하고 있다며 CIA는 이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핵심 당국자들을 겨냥한 북한의 거친 언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톱다운식 비핵화 담판에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점점 거칠어지는 것 같네요.
예,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계속되는 현상인데요. 비핵화 협상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강하게 비난한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시정연설이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멍청해 보이고 사리 분별 없이 말한다며 날선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폼페오 국무장관이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한다며 저질적인 인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왜 이런 인신공격을 가하는 건가요?
예, 폼페오 장관과 볼튼 보좌관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북한은 폼페오 장관과 볼튼 보좌관 때문에 하노이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공격을 통해서 이들의 입지를 약화시키려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행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쾌감만 자아내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의 결렬을 폼페오 장관과 볼튼 보좌관 탓으로 주장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미국의 대북정책 이반과 결정을 책임진 핵심 당국자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볼튼 보좌관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대해 인신공격성 비난을 가하자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왜 위험을 무릅쓰면서 공격적 행태를 계속하는 건가요?
지금 상황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과는 크게 다릅니다. 북한은 현재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은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고 싶으면 미국이 빅딜 등에 대한 현재의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특히 정상회담을 통한 해결을 요구하면서 올해 말로 시한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대북 관련 발언에 곧바로 대응하고 있는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추가 정상회담 용의를 밝히고 있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가능하다는 판단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조건이 맞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하노이 회담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추가하지 않겠다고 하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훌륭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미 북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나요?
예, 실무 수준에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짐은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재개를 위한 모종의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근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전했고요. 이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축하하는 서신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최선희 부상이 볼튼 보좌관을 비난하면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면 두 수뇌분 사이에 3차 수뇌회담과 관련해 어떤 취지의 대화가 오가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말을 해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사될 수도 있을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주장 사이의 간극이 좁혀질지 여부입니다. 이번 주로 예상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이와 관련해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제재를 완화해보려는 북한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윌리엄 코트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러시아 담당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코트니 전 보좌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북한과의 유착을 대미 지렛대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핵 문제만큼은 미국과 공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카자흐스탄 주재 미국 대사를 거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러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코트니 전 대사를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러 정상회담이 가시화됐습니다. 두 나라의 밀착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So I think the meeting was probably requested by Kim Jong-un.
아마도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김정은이 요청했을 것입니다.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미국을 압박해 줄 것을 러시아에 부탁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푸틴과 김정은의 이번 만남은 러시아가 강대국으로서 북핵 문제에 협력할지 아니면 회방꾼이 될지 가늠할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 문제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시나요?
I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ussia has consistently voted for sanctions.
지난 수년 동안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찬성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핵 확산을 반대해 온 러시아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협조적이었죠.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대미 압박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와 시리아, 우크라이나에 했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아, 그럼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The Russians have always supported phased
reduction of sanctions on North Korea.
러시아는 북한이 일부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제재를 완화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늘 지지해 왔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중국 외교차관과 함께 미북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단계적 행동 원칙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 타결 해법과 상반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계속 주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대북 제재에 대한 자국의 입장 역시 바꿀 수 없을 것이고요. 북핵은 극동 지역의 큰 영토를 갖고 있는 러시아에도 당연히 위협인 만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데 더 힘쓸 겁니다. 따라서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제재를 완화해보려는 김정은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러시아의 대북 외교 정책은 무엇입니까?
1990년대 러시아는 북한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주된 초점이 국내 문제, 서방 국가와의 협력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상황이 변하게 된 겁니다.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북한이 러시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면서 러시아는 다른 강대국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공조하기 시작했고 외교 정책에서도 북한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이 6자회담에 참여했던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Russia played less of a role then because it was more concerned with internal affairs.
러시아는 6자회담 당시 대체적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압박했었죠. 하지만 국내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던 만큼 이런 노력에 앞장서진 않았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와 우크라이나, 시리아 문제 등에 개입하며 외교 정책에 비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강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죠. 북한 문제도 그 일환입니다. 물론 북한 핵 프로그램이 크게 진전된 데 따른 위협도 또 다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러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윌리엄 코트니 전 대사로부터 북러 관계와 정상회담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산 석탄을 실은 것으로 알려진 선박에 정선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해역으로 들어오려다 적발된 이 선박은 사실상 억류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제의 선박은 북한 선박에서 하역된 석탄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파나마 선박 동탄호입니다. 지난 13일 인도네시아를 출발해 19일 목적지인 말레이시아 캐마만항 인근 해역에 도착했지만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한 채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OA가 선박 추적 시스템 마린 트래픽과 현지 소식통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동탄호는 19일 오후 1시께 캐마만 항구에서 약 12km 떨어진 지점에 도착한 뒤 현재까지 같은 지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이 선박이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싣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가 이번 사안에 정통한 현지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캐마만 항구의 통지문에는 북한이 연관된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있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택한 모든 지시와 결정을 참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선박이 당국의 조사와 새로운 지침이 있을 때까지 도착 이후 항구 경계 밖에 정박하도록 지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말레이시아 항만청이 동탄호가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 석탄 화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캐마만 항구 측에 통보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선박업계 관계자는 19일 이번 사안과 관련해 문제 가능성이 있는 선박에 대해 말레이시아 당국이 항구 경계선 바깥에 대기시킨 것이라며 정박과 조사를 명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지점을 떠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입항 보류가 내려진 것이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상 말레이시아 당국이 억류 수순에 돌입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BOA는 지난해 4월부터 인도네시아에 억류됐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호가 지난달 27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인근으로 옮겨져 싣고 있던 석탄 26,500톤, 약 300만 달러어치를 바지선으로 하역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11일을 전후해 모든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베트남 디사가 선주로 있는 파나마 선적의 동탄호에 실려 지난 13일 말레이시아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당초 동탄호의 목적지는 캐머만항에서 약 30km 떨어진 말레이시아 파항주의 쿠안탄항이었지만 운항 도중 이를 변경했고 여기에 속도까지 늦추면서 예정일인 17일보다 이틀 늦게 현재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D사는 동탄호를 다른 업체에 빌려줬고 이 업체가 용선을 준 또 다른 회사가 이번 운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는 D사의 이번 사안에 대해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인도네시아 법원이 자국 출신 브로커인 에코 세티아 모코에게 석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이후 인도네시아 세관이 해당 석탄의 수출을 허가하면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올해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26,500톤의 석탄이 압류돼야 하며 브로커들도 석탄을 판매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도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석탄 거래의 당사자들은 문제의 석탄에 대한 선화증권을 다시 발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BOA가 확보한 이번 석탄 거래에 대한 선화증권에는 석탄의 화주와 수화인이 동일 주소를 사용하는 중국 난징의 한 회사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발행된 선화증권에는 화주가 인도네시아 브로커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름으로 변경 기재됐고 수화인도 말레이시아의 한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또 최초 선화증권에는 화물의 종류를 무연탄 26,500톤으로 명시했지만 새로운 선화증권에는 인도네시아 석탄이란 문구로 변경됐습니다.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HS코드가 부여되는 정식 상품 명칭인 무연탄을 지우고 인도네시아 석탄이라는 모호한 상품명으로 바꿔 적어놓은 겁니다. 이와 관련해 선박업계 관계자는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억류된 선박에 실렸던 북한산 석탄이 말레이시아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이 석탄의 흐름을 계속 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석탄 운송에 관여한 모든 회사와 기관을 조사해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와이스 어네스트호의 석탄 운송과 여기에 연루된 모든 기업과 개인, 그의 관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휴 그리피스 소장관은 19일 인도네시아에 입항하지 못한 채 대기 중이던 북한산 석탄이 최근 말레이시아로 재수출되는 정황을 인지하고 있느냐는 BOA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번 불법 활동들과 이후 어떠한 제재 위반에 대해서도 그것이 고의든 아니든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선 업무와 관련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무역상들과 브로커, 은행, 그리고 복수의 관할권 내에서 운영 중인 선박들이 관여한 이번 초국가적 사건에 대해 전문가 패널이 보고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문가 패널은 위임된 권한에 따라 안보리에 적절한 권고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해 4월부터 인도네시아에 억류됐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가 지난달 27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인근으로 옮겨져 실고 있던 석탄 2만 6천 톤, 약 300만 달러어치를 바지선으로 하역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11일을 전후해 모든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바지선에 옮겨진 북한 석탄은 베트남 D사가 선주로 있는 파나마 선적의 동탄호에 실려 19일 말레이시아 케마만항 인근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동탄호의 입항을 허가하지 않고 선박을 정선시킨 뒤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BOA의 취재 결과 미국 정부도 해당 북한 석탄의 수상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피스 조정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매우 명확하다며 2017년 채택된 결의 2371호의 8항이 북한 석탄의 조달과 이전을 금지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런 행위를 직접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또한 석탄이 북한 영토에서 곧바로 떠나든 다른 곳을 거치든 상관없이 분명히 금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정치적 결심이 필요하다고 유엔사 부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최근 유엔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남북 군사 합의서의 성공적인 이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엔군 사령부의 웨인 에어 부사령관은 유엔사가 해체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One,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much like the one that created it,
먼저 유엔사가 창설될 때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돼야 유엔사가 해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어 부사령관은 최근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유엔사 본부에서 진행된 기자 설명회에서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충족돼야 유엔사 임무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방법으로는 유엔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면 유엔사가 해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가 해체될 만한 정치적 상황이나 조건, 환경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추측하거나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에어 부사령관은 미국과 남북한 사이의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는 유엔사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So the simple answer is we don't know. It will be a political decision made well above our level.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정전협정이 더 나은 무엇인가로 대체되기 전까지 정전협정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한국의 안전과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엔사가 최근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남북 군사 비서의 성공적인 이행이라고 밝혔습니다.
So our number one focus area right now is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유엔사는 남북 군사 합의서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합의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한국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합의서 이행과 관련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군사합의서가 지난 66년간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유효성을 입증한 정전협정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에어 부사령관은 전시작전 통제권이 주한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유엔사의 지위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 후에 미래 연합사령부를 한국군이 주도하든 미군이 주도하든 유엔사는 연합사를 지원할 것이며 그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에어 부사령관은 유엔사가 평시에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북한과 세계화의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위기 시에는 긴장을 완화하면서 전력 제공국이 주축이 돼 전투부대인 미한 연합군 사령부를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신상범 한국군 소장은 정전협정의 핵심은 적대행위 중지와 무분별한 군사력 증강 방지라고 설명했습니다.
1953년에 만들어진 군사정전협정은 현재 남북한이 평화상태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의 핵심 기준 역할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 그랜스타드 대표는 정전협정을 감독, 감시, 조사하는 것이 핵심적인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군사연습을 참관하고 이 연습이 방어 억지 훈련인지 감시, 감독하는 일도 맡고 있다며 한국군과 미군, 유엔사 전력 제공국은 방어적이며 억제력을 유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994년 이후 북한이 협조하지 않아 남측 지역에서만 활동하고 있다며 북한이 문호를 개방해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북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에어 부사령관은 이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관광이 조만간 남측에서만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in very close discussions with the Iraq Ministry of Defense regarding opening of the
JSA에서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의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 한국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조만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에어 부사령관은 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 DMZ 둘레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한국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최우선 과제는 둘레길 방문객들의 안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의 미북 관계를 서로에게 공을 넘긴 뒤 관망하는 대기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행동하기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건데 당장 대화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지금과 같은 조용한 현상 유지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o I think it's a quiet status quo for a while. We'll see which country gets more impatient. But I think President Trump has indicated as long as they're not testing, he seems to be happy.
클릭네 연구원이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북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조급해할지 보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없는 한 만족해하면서 실제로는 진전이 없는데도 이를 성공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도발하거나 긴장을 높이지 않는 한 미국은 조급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북한 역시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sort of consistent with North Korea's actions since Hanoi. They're trying to gently, incrementally increase pressure on the U.S. without going too far. So we saw the first vice foreign minister sort of
북한은 너무 멀리 나가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대미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는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의 일관된 태도라는 겁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외교적 접근을 여전히 환영하고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하노이 회담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클릭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Right now we're really in a holding pattern. Both sides think that the ball is in the other's court. President Trump is highlighting the relationship, though it's accomplished nothing so far. Kim signaling that
이어 클릭너 연구원은 현 상황을 미국과 북한 모두 상대편에 공의가 있다고 여기는 대기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미북 협상이 깨지진 않았지만 북한은 미국의 기대치가 낮아졌다고 인식하기 전에는 대화 재개에 관심이 없어 보이고 미국 역시 일괄 타결식 북핵 해법에서 물러날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미국이 서로를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Well, first of all, it's typical in diplomatic dealings to be waiting for the other side, and that's exactly what both sides are saying right now. But it's also murky. The U.S. position is murky.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양측은 현재 상대방의 행동을 기다리는 전형적인 외교 협상 양식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협상을 할 때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북한은 확실한 혜택 없이 절대 핵무기를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는 미국의 이로운 작은 목표들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주장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를 상기시켰습니다.
Needs to realize that North Korea is not going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first, and probably not ever, but certainly not first, not without some very significant benefits. Number two, U.S. government should.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국제 사찰단의 검증을 수용한다면 반대급부로 남북 경협을 위해 약간의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에서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시정연설에서 트럼프와의 로맨스 기한을 설정해 공표했지만 이는 제재 완화에 실패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Well, yes, I think Kim Jong-un set an expiration date for the Trump-Kim bromance. He's saying the end of the year that the U.S. has to change its attitude. I think this is a demonstration of Kim Jong-un's weakness.
맥셀 연구원은 제재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며 완전한 비핵화와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 등 북한의 모든 불법 행동이 중단되기 전에는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미국과 실무 협상을 재개한다면 한국이 주도하는 대북 경제적 관여 목적의 제재 면제 등은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re may be some certain sanctions waivers to allow South Korea to conduct some economic engagement. Although the US, I believe,
맥셀 연구원은 미 행정부가 김 씨 일가의 돈줄이 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강하게 반대하지만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줄 다른 영역의 경제적 관여는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4년째 계속되면서 북한 경제 여기저기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길이 막혀 탄광이 문을 닫는가 하면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공장도 돌지 않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대북 제재가 본격 시작된 것은 2016년부터입니다. 그해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광물과 무기 수출 등 돈줄을 끊기 위해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후 두 차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안보리도 2년에 걸쳐 한층 강화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 2371호, 2375호 그리고 2397호를 차례로 채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6년을 기점으로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실효성을 가진 고강도 제재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세계 북한 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입니다.
2016년 이후는 그야말로 유엔 안보리가 나서고 또 미국 재무부까지 나서서 입체적인 그 제재를 들이대니까 이렇게 중국도 이제 북한의 비핵화에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 미국과 협력을 했기 때문에 2016년 이후에 대북 제재야말로 실효성을 가진 지배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북한 중국 간 무역 자료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선 북한과 중국의 교역이 크게 줄었습니다. 북한 무역의 90%는 중국과의 거래에서 이루어지는데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은 24억 6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51%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 수출은 거의 붕괴됐다고 할 정도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은 2억 2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87%나 줄었습니다. 같은 해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33%가 준 22억 4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는 북한의 돈줄이 거의 끊어진 데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20억 달러의 적자를 본 것을 의미한다고 미국의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말했습니다.
Most of China's exports to or imports from North Korea have plummeted, you know, 90%.
직격탄을 맞은 것은 북한의 광업 분야입니다. 광물 수출은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입니다. 석탄과 철광석 수출은 북한 수출의 40%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에 이릅니다. 또 석탄 수출로 번 돈이 노동당과 군부 국영기업, 돈주, 장마당, 그리고 광부 호주머니로 들어가야 경제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제재로 석탄 수출이 중단되면서 하루아침에 돈줄이 끊겼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군부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북한 통일전선부 간부 출신 탈북민 장진성 씨는 말합니다.
특히 그 군이 군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 경제의 상당수가 그 석탄을 그 독점권을 군에게 줬기 때문에 그 석탄을 팔아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외화로 군복천이나 그다음에 이런 극히 필요한 군수물품들을 사올 수 있는데 이 석탄이 끊기다 나니까 군 경제가 많이 망가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물 수출길이 막히자 북한 당국은 석탄을 발전소 등 국내 소비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고 한국통일연구원의 인강택 석자 연구위원은 지적했습니다.
일단은 뭐 내수로 많이 이제 돌려진다고는 하는데 내수용으로 돌려지는 게 출했을 때보다도 더 활발하게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뒷받침되는 게 아니라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어려워진다고 그러는 거죠.
수출이 안 되자 평양의 고급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는 지난해 8월 이후 평양의 고급 아파트 가격이 폭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6월까지 2-30만 달러에 거래되던 70평 크기의 평양 중심가 아파트 가격이 8월에는 5만 달러 이상 떨어졌습니다. 또 10만 달러에 거래되던 평안남도 평성시 역전동 아파트 가격도 7만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아파트 가격 폭락도 제재의 여파라고 말했습니다.
평양의 여명거리, 창전거리 이런 제일 비싼 아파트들도 신흥부자들이 등장하고 노동당과 군부의 외화벌이와 관련된 고위 간부들이 이런 부동산 일종의 투기를 해서 그걸 또 여러 채 사들여서 임대를 하는 방식. 이거 하나 이제 재테크 방식인데 이것도 이제 아파트 값이 뭐 거의 뭐 3분의 1 이상 떨어지고 어떤 때는 절반까지도 떨어졌다는데 이 자체가 결국은 외화가 순환되지 않는다. 외화가 고갈됐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
수출로 먹고 살던 노동당과 군부사나 무역회사도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그동안 중국에 대한 수출로 먹고 살던 많은 무역회사들이 망했거나 개점 휴업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신흥부유층인 돈주들도 손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주들은 그동안 중국과의 의료 인가공과 광물 수출에 뛰어들어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수출길이 막히면서 큰 손해를 보거나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는 돈주 대신 빚주라는 말도 나온다고 아시아프레스는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자재와 부품 수입이 잘 안 되면서 공장과 기업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책 제철소가 돌아가려면 철강 생산에 필요한 코크스를 중국에서 사와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제재로 인해 코크스를 수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공장이 잘 돌지 않는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에서도 확인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평안북도 신의주 방직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재와 자금 노력 타발만 한다며 공장 관계자들을 질책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보수도 하지 않은 마구간 같은 낡은 건물에 귀중한 설비들을 들여놓고 건물 보수를 땜때기식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이 안 되면서 외화 사정은 한층 빡빡해졌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석탄과 무기 수출, 관광, 개성공단, 해외 노동자 송금, 임가공 등 대여섯 개 경로로 외화를 조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수출길이 막혔으며 연간 9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던 개성공단도 2016년 2월 폐쇄됐습니다. 외화 부족은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자금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 기업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노동당 39호실에 상납해왔습니다. 그러면 북한 수뇌부는 이 돈을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사치품을 구입해 당 간부와 군 장성에게 하사하며 정권의 통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그러나 39호실도 외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당 39호실 산하 경흥지도국 당위원장 리철호는 2017년 12월 발간된 노동당 기관지 근로자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제재로 인해 외화벌이가 지장을 받고 있으며 유류 공급 제한으로 주유소를 폐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외화 부족은 북한 당국의 특별 공급도 중단시켰습니다. 과거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나 당 창건이라는 쌀과 술, 과자 등을 주민들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아무런 특별 공급이 없었다고 탈북자 출신인 김은광 NK 지식인연대 대표는 말했습니다.
구구절에 이제 식량 특별 공급 주려고 하면 해외에서 쌀을 사들여야 되는데 달러를 가지고 사람들이 먹는 그런 쌀을 사들여기는 싫으니까 그냥 밑에 각 도시, 군, 또 그리고 공장 기업소에서 명절용 상품을 반드시 공급하라 이렇게 지시 떨구는 것으로서 다 이제 군땜을 했죠. 이번에는 정말 손가락을 쫄쫄 빨았다 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주목할 점은 제재의 효과가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석유 수입이나 석탄 수출처럼 외화와 직결된 분야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반면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민간 경제는 그런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재에도 불구하고 환율도 1달러에 8,000원 선을 유지하고 있고 쌀값도 킬로그램당 4,500원 선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제재로 인해 북한의 국영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민간 시장은 오히려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tate economy that is probably happening like minus 10%. I'm just guessing. A very steep.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외화 보유 규모입니다. 북한이 충분한 외화를 갖고 있다면 지금처럼 해상 환적 등을 해가며 그럭저럭 2~3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화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낼 경우 경제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물가와 환율이 오르는 것은 물론 더 많은 공장과 기업이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가 4년째 계속되면서 북한 경제는 점점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난국을 어떻게 헤쳐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은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3차원 입체 물건을 찍어내는 프린팅 기술로 탄생한 인공 다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 오늘 1976년 4월 22일 미국에서 애플 컴퓨터사가 탄생합니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 스티브 워즈니악, 로널드 웨인에 의해 창립됐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은 고교 시절부터 친구 사이였고 모두 전자계통에 심취해 대학을 중퇴하고 집에서 컴퓨터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판과 모니터를 갖춘 세계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애플 1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애플 1의 판매 가격이 $660였습니다. 오늘날 가격으로 환산하면 $2,700 정도 됩니다. 애플 1의 성공에 이어서 1년 만에 애플 2를 개발합니다. 애플 2는 당시로선 획기적이고 편리한 기능으로 가정과 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 5년간 해마다 평균 700%씩 성장하는 놀라운 기록을 보이면서 애플사는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애플사의 로고는 한입 베어문 사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애플사가 창업됐을 당시의 로고는 오늘날과는 많이 다릅니다. 당시 로고에는 사과나무 밑에서 책을 보고 있는 아이작 뉴턴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단순한 사과 디자인으로 만든 롭 자노프에 따르면 사과만 그려놓으니까 어떤 과일인지 잘 구분이 안 가서 한입 베어문 모양을 그린 게 오늘날 애플사 로고의 효시가 됐다고 합니다. 1970년 4월 22일 미국 전역의 환경운동가들을 비롯해 수많은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제1회 지구의 날을 기념합니다.
A good part of the effort to make this Earth Day a success was concentrated, of course, in the major population.
이 행사의 목적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 천연 자원의 파괴에 대해 의회와 미국 대중에 이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구의 날을 제정한 게일로드 넬슨 상원 의원은 아주 대대적인 환경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정치인들이 환경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제1회 지구의 날은 의원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 결과 환경 보전이 국가적인 우려 사항이 됐습니다. 같은 해 미국에서 환경보호청이 창설됐고 의회는 청정공기법을 개정해 대기오염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한도를 정했습니다. 환경을 더욱 보호하고 깨끗이 하기 위해 해마다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은 여전히 해마다 기념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행사로 성장했습니다. 지구의 날은 미국 국민들을 비롯한 전 세계 주민들이 자신들이 지구의 관리인이며 환경 보호를 위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나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